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3월의 마지막 주에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1절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전히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지아 자매님 자주 보니까 정말 좋아요. 오늘도 저와 내 맘찬 가족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아요. 오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기억을 되살리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홍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는 거대한 바다, 즉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야에 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망설였었는데요. 마주한 현실이 죽음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지하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가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외치던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며 함께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엄청 원망했겠죠?
그렇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막 다 죽을 것 같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열리자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고 뒤따라오던 적들은 물살에 휩쓸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졌을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벽이 되고 바다의 땅이 마른 땅이 되고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신대요. 축축한 길도 아니에요. 마른 땅이래요. 정말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후렴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 같아요. 에스더 자매님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았던 때가요.
물론이죠. 저는 20대 초반에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을 보냈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막했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깊이 쌓였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광야 같지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그 시간 덕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평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봐요, 지아자매님. 제가 같이 응원할게요. 혹시라도 홍해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볼게요.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인생의 홍해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 볼게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뢰해요.
지아자매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 아시죠?
그럼요. 익숙한 곡이에요.
그 곡의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심하지만 또 다짐하지만 또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저는 벌써부터 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모습까지도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날들이 자주 찾아오잖아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지아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또 얼마 안 가서 연약함을 마주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해 사건의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때때로 홍해와 같은 절벽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 혼란, 혹은 개인적인 고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을 되새기면 좋겠어요. 비록 현재의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꾸준한 기도와 신뢰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극복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힘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홍해를 마주할 때,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지하자매님.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곡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매일 기쁨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오시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듯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혹시 그 손을 아직 잡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손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모두 각자의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들으려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맘찬 가족분들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만나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모 형제님, 네. 따뜻한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따뜻한 호흡이 또 들어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는 성자의 영원한 신성을 반대하는 이단들의 특정한 궤변들에 대한 간략한 반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조금 뭐 길긴 한데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나눠봤었죠. 네. 하나씩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다룬 이단의 궤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삼위는 본질상 하나가 아니시다. 네, 벌써 여기서부터 틀리죠. 그런데 여호와는 한 본질이시다. 그러므로 신격에 삼위가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삼위들의 외형적인 활동들이 서로 구별된다면 그 본질들도 서로 구별되므로 삼위가 본질상 하나가 아니라는 첫 번째 논거도 맞고
네.
여호와는 한 본질이시다라는 두 번째 논거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그러니 신격에 삼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은 틀린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전제와 결론이 창조된 것들 또한 유한한 것들이 해당될지는 몰라도 창조되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신격의 본질에 해당되시는 하나님한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세 명 있으면 세 명인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삼위로 계시나 한 분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맞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이단의 궤변은 시작이 있는 자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성자에게는 시작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성부이신 영원한 여호와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성자를 아버지의 독생자, 즉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자는 시작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은 본질과 시간상의 시작이 아니고 위격 또는 질서 또는 존재의 양식의 시작일 뿐이죠.
네.
무엇보다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에서 성자를 성부와 함께 아주 오래전 또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상을 만들기 전 성부와 함께 영화로우셨으며 성부께서 가진 생명을 함께 갖고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실상은 시작이 없으신 분으로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들의 잘못은 시작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경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없으신 분에 대한 말씀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단의 세 번째 궤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란 뜻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성자와 성부의 연합도 그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자와 성부의 연합은 본질의 연합이 아니라 그저 뜻이 동일하고 서로 일치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궤변에서도 첫 번째 네. 논거인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란 뜻이 동일하다는 데 있다는 맞지만
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의 연합도 그렇다라는 것은 틀리죠. 이 궤변의 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기준 삼아 보편적인 경우를 거기에 끼워 맞춘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주장이든 잘못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성경은 성자와 성부의 연합에는 뜻이 일치하는 것 외에도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의 연합, 일치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물이 개는 물지 않는 개야. 그러면 모든 개는 물지 않아 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특수한 경우죠. 우리 개가 물지 않는 경우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이 그래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네 번째로 살펴본 이단의 궤변은 신격의 전체가 그 속에 존재하는 그분 외에는 그와 같은 다른 분이 없는데 신격의 전체가 성부 안에 있으므로 신격은 성자에게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신격의 전체가 그 속에 존재하는 그분, 이 성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 그러니까 성부 외에는 신격의 전체를 가지신 그와 같은 분, 다른 분은 없다라는 결론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자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부께 있는 동일한 본질이 성자와 성령에게도 전체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외면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말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네.
다섯 번째 궤변은 신적 본질은 낳은 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자는 낳은 바 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네, 앞에서 특수한 경우를 갖고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방금 전에 주장 중 신적 본질은 낳은 바 되는 것이 아니라는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네.
성자는 낳은 바 되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인데
네.
결국 이것 역시 특수한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적용한 것이니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신적 본질이 아니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피조물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로 드는 일은 가능한 것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적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예 중에 하나죠.
네,
여섯 번째로
맞습니다.
살펴본 궤변은 이런 것이었죠. 서로 구별되는 활동들이 있을 경우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본질들이 있는 것인데 서로 구별되는 내적인 활동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 있으니까 그들의 본질은 서로 구별되는 다른 것이다.
이것도 보시면 서로 구별되는 활동들이 있으면 서로 구별되는 다른 본질이라는 논지 자체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유한한 본성의 인격체들,
네.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에게만 맞고
네.
무한한 본질을 가진 그 인격자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구별되는 활동들이 있다 해도 그것들이 본질의 교류에서 비롯되는 것일 경우에는
네.
하나의 동일한 완전한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방금 앞에서 살펴본 네, 피조물의 경우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설명하려는 데에서 생겨난 궤변이죠.
네, 맞습니다.
일곱 번째로 살펴본 궤변은 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성에 따라서만 아들이라 불리심으로 인성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였죠.
네,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성자를 하늘로부터 온 분으로 설명했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으로도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단의 여덟 번째 궤변은 성자는 머리가 있으니 성부보다 열등하고 그러니 그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성자를 성부보다 열등한 분으로 주장하는 이런 궤변을 마주할 때는 성자께서 중보자라는 것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네.
성자께서 성부가 자신의 머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중보자의 신 자신의 직분으로 인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부보다 성자가 조금 못하다고 말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래.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작아 보이긴 하나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이제 한 위격으로 한 분이라는 잘못된 유일신이나 혹은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네, 다신론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은 복음이나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우상 숭배나 이단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문제는 작아 보이긴 하나 너무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33문을 배워나가죠. 조금 많이 기네요.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같은 자녀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자의 영원한 신성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단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을 바르게 반박하고 설명하는 것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적지 않게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야 된다라든지
네.
야 정말 성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아니시라는
네.
그 원수의 공격이 정말 다양하고 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섬기다가 복수 일을 하셨겠죠.
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을 때 당하신 마귀의 시험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봐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예. 이 그리스도께서 신성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 시험은 마귀에게 있었고 결국 이것에 대한 궤변들은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여덟 번째 궤변까지 살펴봤으니까 아홉 번째가 오늘 시작이군요.
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신적 본질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신적 본질이시다. 그러므로 세 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다. 입니다.
뭐 금방 봐도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네.
뭐 그래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인지 생각해보죠. 자, 일단 신적 본질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건 어떻죠?
예, 맞는 주장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자 요한이 어떻게 말하나요? 그의 구별을 한번 들어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고 손으로 만져도 봤어. 우리와 함께 계셨어. 사람이셨다는 건데 자, 아무튼 이단의 방금 전 궤변의 문제는 뭔가요? 네. 성자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가 아닌 성부나 성령 다른 두 위격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삼위 전체를 말하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적용하게 되니까 어때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성자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죠.
신적 본질 모두가 육체를 입으신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자, 이단들이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까요? 열 번째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 오직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결국 성자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입니다.
자, 이 궤변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려면 앞에서 배웠던 일반 법칙 중 여섯 번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법칙 여섯 번째라고 한다면 어떤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어느 한 분에게 돌려서 하나님을 피조물이나 거짓신들과 구별할 때에는 나머지 위격들이 거기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성부와 성자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성부와 성령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성자와 성령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거나 대비하는 표현인 거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유일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성부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까지 포함하는 것이네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우상이나 피조물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아까 그 구절을 가지고 영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 법칙 여섯 번째 아까 앞에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서 읽었을 때는 일부분만 그 구절을 읽었는데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어이구 이런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하고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빼놓고 이런 주장을 하다니 참 예.
그렇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무엇을 아는 지식인가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과 관련해 하나죠. 상호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둘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결국 그 두 가지가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도 하나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분리시킨다면, 외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론의 시작이 되고 말겠죠.
네.
이단의 11번째 궤변은 무엇일까요? 사무령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성부와 구별 지으신다. 그러므로 그는 성부와 동등하지도 본질이 동일하지도 않다입니다.
네. 이것 역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배운 법칙을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네, 그 뭐 몇 번째 법칙이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 성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인성과 중보자로서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반 법칙 네 번째였죠. 이런 거였죠. 보내고 순종하는 일은 능력이나 본질의 동등성을 해치지도 않고 모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직분이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본성이나 위격의 동등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이었죠.
네, 맞습니다. 성부가 성자보다 크시다라는 말씀은 성자가 당신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네.
직분과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위격, 즉 직분이나 이제 인성, 이제 그 부분에서만 다르다는 거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단의 12번째 궤변은 무엇일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그러나 성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입니다.
네. 첫 번째 논거부터 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자,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논거가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그런 주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또 다른 식의 주장이나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그 자체로 오류예요. 또 다른 가능성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멈추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모님 좀 읽어주실까요?
네. 주전제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입증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열등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성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니다. 맞다. 그러면 신성으로 생각해봐라. 그럼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존재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니 열등하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자, 하나님은 자신보다 열등하지 않으시다. 네, 이 말은 맞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심지어 자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건 어때요?
중보자는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뭔가 열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좋아요. 그게 맞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형제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중보자라는 직분이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거지 중보자로 계시는 성자, 즉 직분자로서의 본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 역시 직분이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본성이나 위격의 동등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법칙 네 번째를 적용해야 될 문제네요.
그렇죠. 그 법칙을 생각하고 대답해 주면 되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굴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주장을 또다시 펼쳐나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자는 여호와에 대한 중보자다. 그러나 성자가 그 자신에 대해 중보자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가 아니다입니다.
네, 여기 앞에 성자는 여호와에 대해 중보자다라는 이 주전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주전제 자체가 특별한 예예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자께서는 여호와라면 누구든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부에 대해서만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주장을 갖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그럴 수도 없고 만약 그럴 수 있다 해도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 말씀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뭐 말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렇다면 성자와 성령은 서로 진정 화목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들은 중보자가 없이 화목된 것이 된다입니다.
네. 뭐 그렇다면 뭐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만을 향해 중보를 하신다면 아까 앞에서 오로지 성부에 대해서만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렇다면 뭐 중보자 없이 화목된 것이네, 뭐 진정으로 화목된 것 아니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놓쳤을까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것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보자를 통해 성부의 화가 누그러지고 진정되셨다면 당연히 성자와 성령도 그러셨고 그 두 위격도 죄인인 우리와 화목되시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읽어주실까요?
성자는 그거 화목하시는 그분에 대한 중보자시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화목시킨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중보자가 되는데 이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거의 억지 주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성자께서 중보자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중보자가 뭘까요? 중간에서 불화한 양쪽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자, 그러면 불화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양쪽이란 누구와 누구예요? 죄인 인간과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이란 누굴까요?
하나님과 죄인을 대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자는 자신의 보상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진정을 시키시죠. 화를 어느 분? 성부에 대해서. 예, 그럼 결국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아,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중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뭘 또 생각해야 하냐면 성자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성자는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자께서는 속죄, 죄인들을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에 작정을 하신 분이고 그 일의 목적, 어떤 일이겠어요? 중보 사역이겠죠.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정하고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시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모두. 자, 결국 성자께서도 성부의 중보자가 되시지만 성자 스스로도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성부만이 중보자가 화목시키는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성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중보자가 아니고 오직 성부에 대해서만 중보자란 말씀이시군요.
네.
비록 중보사역의 진정한 목적이 성부와 함께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자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중보자시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자께서 위격의 한 분으로서의 화목을 시행하시는 중보자의 직분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화목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어색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형제께서 먼저 말한 것은 중보자의 직분 때문에 성자께서 수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말한 것, 그것은 신성으로서 성자께서 수행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성자의 모든 측면에서 정당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화목해지시는 당사자인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주장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이번 주 이단의 궤변을 반박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고 특별한 법칙들에 관해 조금 깊게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33문을 오늘 마치네요. 다음 주 34문,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와 그 답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